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은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한다는 의사단체 입장에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약 14만 명의 의사가 소속된 대한의사협회는 내일 최대 규모의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전 현직 간부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13명에게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과 함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은 7,854명의 의사들이 실제 복귀했는지 오는 4일부터 확인할 계획입니다. 의료계는 곧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회원들이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좀 단발딱 또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하루나 이틀 정도 평일 휴진이 있을 수도 있고.
전국 광역시도 의사회장 협의회는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한다고 했고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도 각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 규모를 교육부에 제출하지 말아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반박에 나섰습니다. 박민수 차관은 경찰의 의협 압수수색에 대해 불법 집단 행동을 누가 주도했고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내겠다고 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내일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엽니다. 전공의가 아닌 개원 의사를 주축으로 2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예상대로 인천 계양을 후보로 확정되면서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맞붙게 됐습니다. 이 대표뿐 아니라 이른바 친명 지도부가 대부분 경선 없는 본선으로 향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민주당 공천은 더욱 시끄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오늘 이재명 대표를 인천 계양 을에 단수 공천했습니다. 만장일치의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워낙 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예에 비춰보더라도 충분히 단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아마 위원 전원이 쉽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맞붙습니다. 원 전 장관은 계양이 특정 정당의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범죄 혐의자냐 지역 일꾼이냐며 이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공천 갈등과 여론조사 공정성 논란으로 한때 사퇴설이 나왔던 이 대표의 측근 조정식 사무총장도 현재 지역구에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인재위원회 간사인 김성환 의원도 공천을 받으며 현 지도부 인사 대부분이 본선 티켓을 따냈습니다. 반면 하위 평가를 받고도 경선만 하면 탈당하지 않겠다던 홍영표 의원은 공천에서 최종 배제됐습니다. 홍 의원은 내 맘대로 사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고든 정치로 정면 돌파하겠다며 탈당을 예고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곧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실장은 지도부가 자신의 전략 공천 결정 재고 요구를 묵살했다며 이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경기 화성을에 출마합니다. 이곳엔 아직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고 민주당에선 공영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전략 공천됐습니다. 이날 국민의힘도 일부 경선 및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영남에서 현역 의원 3명이 경선에서 탈락했고 5선 김영선 의원이 공천 배제됐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이번 한 주 민주당 공천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위 평가를 받거나 공천에서 배제된 비명계 의원들은 탈당까지 감행했고 총선에서 민주연대를 꾸려 출마할 방침도 세웠습니다. 백브리핑 최종혁 기자입니다.
그는 은상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습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비명계 반발에도 마이웨이 가겠다는 이재명 대표.
서른 의원은 탈당 의원들 모아 민주연대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때의 길 가는 걸까요? 여야 정치 참견 보고서 백브리퍼 최종혁입니다. 친문, 비명 컷오프하고 친명, 또 친명 공천하자 당을 떠나는 의원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이수진, 박영순, 서른 등에 이어 친문재인 핵심 홍영표 의원도 탈당 임박했는데요. 2008년 총선 떠오릅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직후 친이계가 친박근혜계를 대거 공천해서 탈락시켰죠.
결국 저는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이를 구심점 삼아 탈당한 친박계는 친박연대로 모였고 선거에서 14석을 얻는 돌풍을 일으켰죠. 이번 총선에선 공천 탈락해 민주당 탈당한 의원들 민주연대 꾸려 출마한다는 방침인데 사실상 비명연대인 겁니다. 이낙연 대표와 손잡는 그림도 그려지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까지 공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대표는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고요.
새로운 미래 속에 들어와서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그게 제일 간편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당명을 바꾼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그분들과 함께 하기 위한 예. 방법으로서.
당 이름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건데 혹시 비명연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도 적극 구애를 펼칩니다.
새미래로 나오셔서 저는 호남 출마를 하시기를 권해요. 광주 시민들에게 민주당 공천이 잘 되었는지 저는 민주당 공천 심판이 이번 그 호남에서는 핵심 이슈라고 봐요.
그런데 이분과는 거리 두겠다는 입장이죠.
근데 조국신당은 네. 어떻게 보세요? 거기하고도 연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신당은 오는 3일 창당대회를 열고 닻을 올립니다. 당명에 정치인 이름 조국은 쓸 수 없지만 내 나라 조국은 써도 된다는 선관위 판단에 따라 결정된 조국신당의 최종 이름, 조국혁신당입니다.
이미 국민들이 조국신당이라고 부르고 있어가지고 이름을 전혀 다른 이름을 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연결을 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의미는 달라도 일단 정치인 조국을 떠올릴 수 있고 혁신도 강조할 수 있는 일석이조라는 겁니다.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 민주당보다 더 빨리 행동하는 정당,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처럼 4년 전 총선 때 매운맛 민주당 표방하며 비례대표 3석 얻은 열린민주당 모델로 갈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조국, 친문계 아이콘으로 불리는 만큼 강성 친문 지지층의 표를 조국 혁신당이 흡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분위기 보면 100석도 힘든데 저는 총선 끝나면 이재명 가고 조국 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조국 혁신당 로고와 색 가만히 보면요. 최근 바꾸기 전 문재인 당대표 시절 만든 민주당 로고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민주당 자매 정당이라는 걸 부각한 걸로 보이는데요.
부부 중에 한 분은 이제 A당에, 한 분은 B당에. 형제 중에 A, B를 나눠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끼리 좀 나눠서 네. 가입해 주세요. 네.
민주당 탈당파, 조국 혁신당 선전한다면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의석은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민주당의 공천 파동의 여진, 이번 선거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제주도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종자 중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남은 실종자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한민정 기자가 전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바다 위에 조명을 비춥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바닷속에서 유리창을 깨고 불빛을 비춥니다. 어제 아침 7시 24분쯤 제주 서귀포 마라도 서쪽 약 20km 해상에서 33톤급 갈치잡이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배에 있던 10명 중 8명은 구조됐지만 이 중 한 명이 숨졌고 한국인 선장과 선원 등 두 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해 수색에 나섰는데 오늘 낮 12시 30분쯤 사고 현장에서 22km 떨어진 곳에서 실종된 50대 선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60대 선장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수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 남성이 지구대 옆으로 걸어옵니다. 양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2분쯤 흉기를 든 50대 남성이 경기 광명의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지구대에 들어오려던 중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간이 마약 검사를 했더니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응급입원 조치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건물이 화염에 휩싸였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새벽 5시 19분쯤 인천 서구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한 개동을 다 태운 뒤에야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방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어제 부산 119에 숨도 잘 쉬지 못하는 조산아를 큰 병원으로 옮겨달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태명은 뿡뿡이, 무게는 고작 1420g. 다행히 이동은 성공적으로 진행됐고 현재 아이는 건강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뿡뿡이를 살려낸 구급대원들의 활약을 강버들 기자가 전합니다.
아, 울어, 울어. 힘내, 울어. 울어, 울어, 울어. 옳지, 눈 뜨고 아저씨 보고 울어.
숨도 제대로 못 쉬는 29주 이른둥이. 치료가 가능한 큰 병원에 옮겨야 합니다.
손끝하고 발끝은 파란데 숨을 못 쉬겠다 싶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좀 두드렸어요. 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소 마스크에 다 덮일 정도로 작은 얼굴. 산소통을 단 채 이송을 시작했습니다.
옳지, 뚱뿡이 눈 떠. 옳지, 옳지.
엄마 뱃속에서 숨 한 번은 들었을 태명을 부르며 흔들자 마치 알아들은 듯 아기가 눈을 뜹니다.
병원 편하게 해줄 거야. 눈 떠. 조금만 고생해. 눈 떠. 옳지, 옳지.
구급대원의 손길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아기 볼을 톡톡 치고 아기 마실 산소가 조금이라도 셀까 마스크도 살짝 눌러줍니다.
몇 킬로 남았어? 2킬로.
아기는 무사히 양산 부산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이거 발을 잘 움직이네. 발가락 다섯 개, 손도 다섯 개, 다 있어요.
무게 1420g. 아빠는 너무 작은 딸이 안쓰럽고 기특합니다.
건강이 잘 자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나왔어, 엄마한테서. 사랑한다, 우리 아기.
부모는 구급대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 구급대원들은 구급차에 길을 내준 시민들과 빨리 치료에 나서준 의료진, 무엇보다 힘을 내준 아기에게 오히려 고맙다고 했습니다.
갈 때 이제 아기가 뭐 좀 많이 좋아져서 그 쫓겨난 손 갖고 제 새끼 손가락도 꽉 잡아주는 거예요. 감동이죠, 이런 거는.
JTBC 강보드립니다.
최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구호품을 받으려던 민간인에게 총격이 가해진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스라엘은 부인했고 바이든 미 대통령은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말실수를 하면서 나이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가자에서 총성이 이어집니다.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구호품을 받기 위해 모여있던 민간인들이 총격을 받은 겁니다. 최소 1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굶주린 주민들은 구호 밀가루를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부정 여론이 부담스러워진 바이든 대통령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또 실수가 나왔습니다. 가자를 우크라이나로 잘못 말한 겁니다. 바이든의 나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공화당도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 때 42세 최연소 상원의원을 반박 연설자로 낙점하며 나이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간인을 향한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고 아랍권의 반발은 더 거세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질 석방과 임시 휴전을 위한 협상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러시아 반정부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장례식이 옥중에서 숨진 지 2주 만에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은 나발니가 생전에 살았던 모스크바 남동부 한 교회에서 열렸으며 수천 명의 추모객이 장례식장을 찾았고 검은색 영구차가 교회 입구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나발들을 연호했습니다. 장례식 도중에는 영화 터미네이터2의 메인 테마곡이 울렸고 나발 뒤에 관은 인근 공동묘지에 안장됐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김하성이 빠른 발로 1점을 만들었습니다. 1대 0으로 뒤진 2회 말에 김하성이 볼 넷으로 1루로 진출했고 1루에 이어 3루까지 연이어 도루를 성공하면서 3루 도루 때는 상대 포수의 악송구로 홈을 밟았습니다. 안타 없이 빠른 발만으로 득점한 김하성은 이날 2타수 무안타, 1볼넷 2도루, 1득점으로 5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의 링가드, K리그 데뷔전은 어땠을까요? 링가드를 영입하며 다크호스로 떠오른 FC 서울과 지난 시즌 돌풍의 주인공 광주 FC가 만원 관중 앞에서 개막전을 벌였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경기 전부터 양 팀 감독 사이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교체로 들어갈 수 있을지는 경기 흐름을 보고 결정을 할 건데.
김규동 감독님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지 그런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개막전 티켓을 단 2분 30초 만에 매진시킨 원정팀 서울의 링가드가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광주가 기다렸다는 듯 서울을 몰아붙였습니다. 촘촘한 전방 압박과 빠른 빌드업으로 전반에만 슛을 8개나 퍼부었는데 전반 20분 역습 상황에서 안혁주와 이건희를 거쳐온 공을 이희균이 오른발로 힘껏 때려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서울은 전반 30분까지 제대로 된 공격을 펼치지 못했고 전반 추가 시간 조영욱의 슛이 수비를 막고 나가는 등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선수 4명을 바꾸고도 답답한 흐름이 바뀌지 않자 서울 김기동 감독은 후반 32분 링가드를 투입합니다. 링가드는 들어가자마자 오른발로 침투 패스를 보내고 1분도 지나지 않아 왼발 슛을 날리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후반 37분 오른쪽 측면에서 일류첸코의 머리를 정확히 노린 크로스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추가 시간의 추가 시간 광주가 코너킥 상황에서 가브리엘의 쐐기골로 승리를 굳혔습니다. 김기동 감독과 링가드의 서울 데뷔전으로 주목받은 개막전. 주인공은 이정효 감독의 광주였습니다. JTBC 홍중입니다.
전 세계 극장가를 점령한 배우 티모시 샬라메. 28배 젊은 나이지만 듄과 원카, 흥행 중인 두 작품에서 주연으로 극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해 보이는 지금의 모습 뒤에는 흑역사와 남모를 아픔이 있었습니다. 인물 탐구 영역 이수진 기자입니다.
인물을 하면 맥락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티모시 샬라메. 일단 이름부터가 특이하죠.
티모시 샬라메. Je suis français. Do you like me?
For sure. For sure. 프랑스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그런데요. 가족들도 헐리우드 관계자겠다. 당연히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렇진 않았습니다. 어색한 연기였지만 광고나 단역을 맡아가며 경험을 쌓았고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연기를 배웠습니다. 당시 티모시의 상태는 그야말로 원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직 보석이 되진 못했지만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은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통계에 대한 숙제를 내주자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던 겁니다. Miss Lau and she's my favorite teacher ever. 애교도 부려봤지만 돌아온 건 D+라는 처참한 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처참했던 건 고등학교 졸업 이후였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게 눈에 띄어서 인터스텔라에 출연을 하긴 했는데 여기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편집을 당한 거죠. 매튜 맥커너이의 아들 역할이 바로 티모시 샬라메였지만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티모시도 편집된 영화를 보고 아버지 앞에서 펑펑 울었다고 하는데요.
And I saw it and I loved it, but then I went home to my dad and I like wept for an hour.
more.
Why?
Because I just figured my part was like bigger or something.
그럼에도 이 영화를 12번이나 돌려보면서 연구하고 또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할리우드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마블 시리즈의 스파이더맨 최종 오디션까지 올라갔는데 티모시는 벌벌 떨다가 시험을 망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티모시가 찍은 영화는 저예산 독립 영화였습니다. 카메라가 단 한 대밖에 없었고요. 투자도 못 받아서 3년이나 밀리고 밀린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이었죠. 이 영화는 그해 시상식을 뒤집어 놨습니다. 티모시는 남자에게 반한 소년의 역할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을 해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는데요. 이때 나이가 22살이었는데 1940년 19살의 나이로 후보에 오른 미키 루니 이후 78년 만에 최연소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물론 상은 다키스트 아워에서 처칠 역할을 했던 게리 올드만에게 돌아갔지만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배우로서 위상이 달라졌죠. 이 정도가 되면 더 이상 나는 주목받는 역할이 아니면 안 하겠다 라고 생각할 법도 하잖아요. 하지만 티모시는 작은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씨들에서 이웃집 청년 역할을 맡았고 돈 룩업에서는 여주인공의 남자친구 역할을 맡았죠. 그리고는 원카의 캐스팅이 되는데요. 원카로 캐스팅된 비결, 흑역사라고 생각했던 이 영상들이었죠. 감독은 티모시의 뮤지컬 영상을 보고 오디션은 필요 없다 라고 했대요. 오디션에서 낙방하고 출연 영화에서 편집을 당해서 울던 소년에겐 정말 정말 큰 변화였죠. 이미 원카는 2023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매출 탑7 안에 들어서 흥행작 반열에 올랐고요. 우리나라에선 원카가 조금 늦게 개봉을 해서 티모시가 티모시와 싸운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수없이 반복한 실패에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What I've learned is that the best thing you can do is just fail. Is to really just fall flat on your face.
이런 실패의 경험들이 있으니까 더 응원하고 싶고 쉽게 거만해지지 않고 늘 사려 깊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더 좋아하게 되는 게 티모시 샬람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 만드는 진짜 같은 가짜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가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총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딥페이크 사실 많이 들어봤지만 네. 보면 딱 알 것 같은데 간략하게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단어에 다 들어있죠. 딥러닝 할 때 그 딥이고요. 페이크, 속이다. AI 기술을 갖고 사람들을 속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알파고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때 있었던 AI 기술이 최근에 더 진화했죠. 뭐 챗GPT나 생성형 AI가 나오니까 실은 이 딥페이크라는 건 3, 4년 전부터 상당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때는 실제로 어떤 영상을 만들려면 소스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의 이미지나 영상이 최소 몇 시간 분량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이게 몇 분 정도 분량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AI가 진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엔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가의 영역이었다라고 말하면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5분도 안 돼서 금방 이러한 이른바 속일 수 있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도 좀 상대적으로 좀 간략하게 들어가니까 네.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일어났던 사례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례 하나 말씀드려 홍콩에서 실제 한 340억 정도의 피해가 생겼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실제로 네. 홍콩에 있는 한 은행이 외국에 있는 자사에 있는 기업들과 화상회의를 하게 되는데 화상회의에 나오는 재무책임자가 계속 어디로 돈을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한 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6명 정도, 그러니까 직원들의 얼굴을 내가 원래 항상 영상에서 보는 사람들인데 그 영상 회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이 딥페이크 기술을 또 악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돈을 노리는 조직이 실제 이 돈에 대한 구조를 안 다음에 그 말씀드렸던 재무 책임자의 얼굴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직원들의 얼굴을 활용을 해서 진짜 돈을 보내라고 이제 영상 회의를 통해서 얘기한 거고요. 6차례 넘게 활용을 해서 그걸 통해서 340억을 이제 주게 되는 이러한 일들도 생겼습니다. 또 이제 하나 최근에 가장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정치권에서의 이슈죠. 얼굴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너무나도 쉽게 바꾸다 보니까 이미 미국 대선에서는 좀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월 23일에 이제 뉴햄프셔주의 프라이머리 선거에서 실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로 갑자기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전화가 간 거예요. 뭐라고 왔느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을 뽑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제 너네가 선거를 하는 게 우리 당에게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뽑지 말아라는 이제 목소리가 통화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입장에서 이거를 선거에서의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실제 이제 이후에 이 둘 다 이제 본인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악용되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엔 어떤 건지 좀 저희가 보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직접 영상을 좀 준비해 오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제 얼굴 한 2분 정도 일단 저렇게 학습을 시켜요. 네. 학습을 시킨 다음에 실제로 제가
네,
키보드로
김덕진입니다.
뭔가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소개를 하는 방송인데요.
네. 볼게요.
중국어. 아랍어까지 나와요.
Hello, my name is Dukjin Kim. Am I human? Is it artificial intelligence?
아, 되게 여러 개의 말 유창하시네요.
네, 실제로 뭐 온라인 제 AI 바탕 한 7개 국어 정도 하는 영상인데 제가 한 거 아니고요.
근데 네. 어떻게 인토네이션이라가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AI 기술의 발전인데요. 저는 한국어로 2분 정도 저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어를 치면 한국어 혹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입모양, 인토네이션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지금의 AI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 더 준비했는데 네. 제 음성을 이용한 딥페이크 오디오가 제작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지영 앵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오늘 그 위험성에 대해 김덕진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 저 소개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 저는 사실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 네. 아, 내가 저런 말투로 저는 조금의 그 디테일을 알아낼 수 있지만 사실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냥 강정 앵커가 말을 하네라고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네, 뭐 만약에 저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출마를 한다 이런 식의 음성들이 전화를 통해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끔찍해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저런 것도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온라인상에 예를 들면 뉴스 브리핑 하신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건 1분 30초 정도의 음원만 따서 특정 사이트에 넣고 이거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넣으면 30초에서 네. 1분이면 이런 음원을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앞서 이제 딥페이크가 어떻게 악용되는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거예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거 딥페이크 영상을 필터링하는 그런 기술도 함께 발전되고 있는지가 네. 사실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딥페이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딥페이크는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위조화폐 있지 않습니까? 위조화폐를 만드는 알고리즘과 위조화폐를 찾는 알고리즘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위조화폐가 아닌 수준까지 AI가 만들면 이게 이제 영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말은 찾는 방식 역시도 인공지능이 기존에 있던 패턴을 가지고 계속 학습을 하는 겁니다.
네.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새로운 방식이 나오면 그걸 또 뚫는 마치 해킹처럼 계속 이 알고리즘이 발전된다는 것이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후행적인 단계. 그러니까는 새로운 방식이 나오면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고치는 쪽으로는 쓸 수 있지만 완벽하게 이것을 찾는다는 것은 지금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실시간적으로 찾기란 냉정하게 말하면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너무 힘들 수 있겠다라는 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언급드렸지만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이 딥페이크 기술 때문에 네.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선관위에서 딥페이크 전담팀이 72명. 실효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분명히 이런 가이드라인을 나온다는 게 선거 이후에 어떤 잘잘못을 가릴 때는 분명히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선거 기간 안에 이게 바로 정말 점검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 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선거는 진행이 되고 선거가 진행된 후에 이런 것들은 좀 후행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시간으로 대안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어쨌든 시청자 보고 있는
네.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실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하는 이유가 네. 그만큼 우리가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보이스피싱의 사례나 내용을 듣다 보면 아 이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 AI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쉽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시청하시는 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떤 영상이나 내용이 나오더라도 바로 믿기보다는 한번 확인해보고 이것이 네. 과연 정말 맞는 것인가를 좀 냉정하게 살펴보시는 것들이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딥페이크 영상인지 아닌지를 시청자가 어쨌든 판단하고 의심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네. 말씀 주셨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때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예상 적설량은 강원 영서와 충북에 최고 5cm, 수도권은 1cm 안팎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다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영하권으로 춥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